그 다음 얘기는 기준금리 동결과 환율 상승의 범인을 찾아라. 연타로 이게 좀 어려운 얘기들을 하네요. 뭐 그쵸? 주제가 좀 어려워요. 기준금리 동결과 환율 상승 범인. 환율을 왜 올랐냐? 하도 뜨겁게 달구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7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 2.5%를 이야기로 결정을 했다. 최근에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지난 2월 달에 한번 내리고 5월 달에 한번 내리고 내린 다음에 계속 한 6개월간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년 넘게 동결하고 있는데 이대로 쭉 가면 2.5%도 꽤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명의 금통위원 중에 5분이 동결을 말했고요. 한 분이 인하에 투표했다 그랬고 5-1 소수 의견은 있었지만 어쨌건 과반수가 동결했기 때문에 2.5%로 동결이 됐습니다. 왜 동결을 했냐? 한국은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아졌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이 개선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놀랍게도 성장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한국은행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를 보면 올해의 경제성장률 원래 0.9% 예상했는데요. 1.0% 상향했습니다. 내년은 1.6을 예상했는데 1.8로 상향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우리 2% 성장도 가능합니다. 오! 성장을 상당히 상향을 했어요. 경기가 좋다는 거죠. 그럼 경기가 뭐가 좋은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 수출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수출이 요즘에 미쳐 돌아가고 있거든요. 보면은 요 아래에 있는 괄호에 있는 게 기존 전망이고 위에 있는 게 이번 전망입니다. 2026년에 수출이 마이너스 0.1% 뭐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1.4% 성장이 예상된다는 거죠. 올해는 한 2.5% 성장할 줄 알았는데 2.9% 성장했습니다. 오, 그냥 수출이 멱살 잡고 하드캐리했다. 자꾸 끌었다는 거고 와 내년도 1.4%로 엄청나게 크게 상향을 했다는 거고 성장률 전망 조정 원인을 보면 왜 성장률 올렸냐? 맨 있는 게 확장재정 2020년 확장재정 하니까 0.1이 있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이 완화된다.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된다. 관세 같은 걸로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된 거죠. 반도체 경기 호조다. 한마디로 요 중간에 있는 세 개가 전부 다 사실상 불확실성 완화와 수출 관련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2026년을 끌면서 성장률 전망을 올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물론 건설 경기는 보지 말았습니다. 건설이 좀 아래를 끌고 있긴 한데 얘도 언젠가 좋아질 날이 있겠지. 그래서 얘가 플러스 1.5 하는 순간에 우리는 2% 성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좋고요. 그래서 보면은 미중 갈등 완화, 수출 불확실성 완화, 관세 완화, 반도체 경기 호조. 경주 금관과 깐부 황 선생님이 좋습니다. 올해는 두 분이 다 해줬다. 우리 금관 형과 치킨 형님들이 좀 해주신 게 아닌가. 한 무역협상 타결됐고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물론 남는 것 아니죠. 남는 것 파는 게 아니라 말이야 GPU가 좀 구하기도 어려운데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덕분에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했고요. 물론 옛날에도 얘기 드렸지만 쏠림이 있어요. 내년 1.8% 성장 전망 중에 IT를 빼면 성장률이 급격히 내려갑니다. 반도체가 잘못되면 가는 거야. 반도체가 잘못되면 무려 0.4%포인트의 성장이 날아가요. 여기서 잘못이라는 거는 막 좋지 않고 적당히 좋으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적당히 좋으면. 그러니까 평균 유지하면 빠지면 난리 나는 거고. 그래서 확실히 이 반도체와 이 IT의 국가가 맞다. 성장률이 굉장히 이제 크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행은 소비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적 재정정책 어쨌건 돈을 쓰고 있죠. 뭐 쿠폰 같은 것도 있고 경제심리 개선 이것도 있죠. 요즘에 심리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 회복세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110을 넘은 상태예요. 110을 쭉 유지하고 있죠. 소비자 심리지수는 왜 좋냐? 과거에는 뭐 100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3년부터 100 아래죠. 111으로 올라왔다는 거. 왜 좋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화랑이 한마디로 자산시장의 강세가 확실히 소비자 심리에는 큰 영향이 있죠. 어쩌겠어. 코스피가 4천이라는데 부동산이 지금 뭐 몇십 프로가 올랐다는데 1억이 오르고 2억이 올랐다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의 누군가는 자산이 많이 오른 거예요. 누구 많이 올랐어. 그럼 당연히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소비자 심리가 안 좋을 수가 없고 제 생각에 또 보고 있는 우리들도 아주 올라가는데 야, 나 뭐가 좋은가 보다. 뭐 돈이 풀리다 경기가 좀 뭐가 좋은가 보다 하니까 심리가 어쨌건 좋죠. 반대로 코스피가 1500 같다고 봐요. 1500. 그러면 심리 박살났죠. 맨날 뉴스가 코스피 오늘도 7% 빠졌습니다. 2000 하회 으악 뭐 IMF 뭐냐 뭐 리만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맨날 나오고 부동산 시장이 으악 하면은 당연히 심리가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는데 그건 아니니까 반대로 위로 미쳤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안 좋은 것도 있죠. 그건 뭐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론 아직도 낮아요. 2.4%니까 뭐 아주 높다고 얘기하기 힘든데 아 개인적인 체감은 전혀 2.4가 아닌데 개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4가 아닌데 하여튼 숫자가 낮아요. 낮지만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 1%대였어요. 우리나라 저물가 국가였어요. 이상하게 점심만 먹으러 가면 미쳤던데 그게 우리나라 저물가 국가였는데 서서히 물가가 정상화되는 거죠.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다는 게 좀 문제죠. 물가 상승률 같은 거 보면은 전망도 올렸습니다. 내년에 2.1%로 소폭 올렸는데 사실은 뭐 2.1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2.1 이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2.0이나 2.1이나 근데 느낌상은 체감 물가가 좀 다르죠. 체감상은 좀 그런 게 있고 그럼 물가 상승 전망은 왜 올라갔냐? 소비가 너무 뜨거워서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역시 환율 문제 큽니다.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하나의 팩터만 꼽아라. 그러면은 아마 환율일 거예요. 유가도 많이 꼽는데 유가보다도 아마 환율이 더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알고 있고 아 물론 뭐 경기 이런 게 더 크겠지만 굳이 뭐 작은 팩터 중에 하나 꼽으려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수입 많이 하잖아요. 수입 많이 하는 국가 입장에서 1100원일 때하고 1470원일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커피도 다 수입하고 기름 유가도 다 수입하고 우리나라 웬만한 에너지 다 수입하고 먹을 것도 수입하고 그런데 1100원과 1470원은 뭐 30% 차이가 있으니까 물가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겠죠. 물론 물가는 YOY니까 올해 1470원인데 내년에 1370원이면 물가로 내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나쁘지 않죠?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뭐 그렇지만 하여튼 그건 이제 상대적인 문제일 뿐이고 우리가 느끼는 체감 가격 자체는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한국은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향후 물가 경로가 높은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네, 이런 표현은 보통 물가가 불안하다라는 표현인데 향후 물가 경로가 환율 및 국제 유가 움직임, 경기 개선세 이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그러니까 물가 걱정된다. 우려된다. 환율 영향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게 한국은행이죠. 그래서 조금만 다른 얘기 드리면 실제로 요즘에 축산물, 수산물 등의 물가가 심상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소고기가 미쳤어요. 소고기가 제가 사이버보부상이라는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하나 운영하는데 이제 물건 갖고 와서 물건 팔잖아요. 야 이거 쉽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소비자 눈높이하고 이 실제 시장 가격하고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저렴하게 가져온다고 가져와도 야 그 가격이 마저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노르웨이산 고등 오징어도 많이 올랐고 평균적으로 지금 5% 6% 얘기하는데 이건 평균이고 최근 같은 경우에 미국산 수입 소고기 한 30% 올랐을 겁니다. 많이 올랐고 환율도 올랐고 국제 가격도 올랐고 30%? 요즘에 한우 같은 경우는 지금 순간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위에 따라 30% 올랐다 라는 것도 많고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600원이 올랐으니까 거의 15% 이 정도로 올라서 한우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쌀도 많이 올랐습니다. 쌀도 잦은 강우리에 수확가 추락이 되었다. 쌀도 한 17%. 와. 그리고 몇 개만 더 보여드리면 커피 믹스. 우리 달달구리 커피 믹스 18.7%. 달걀 15%. 그러니까 이 체감으로 느껴지는 이 몇몇 품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게 있고 아 물론 그 옆나라 일본도 엔화 날라갔죠? 엔화 날라가면서 여기는 일본에 비하면 우리 양반입니다. 일본 쌀 40% 미쳤다. 어머 얘들아 밥은 먹고 다니니? 야, 쌀이 40% 오르면 어떡해. 저 다시 올랐어.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오르고 있어. 어머 초콜릿 37%. 초콜릿 말고 커피 드세요. 커피 초콜릿. 어머. 야 37% 엄청 올랐어요. 일본도 엄청 올랐고. 일본은 이제 저물가라는 타이틀을 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위로 지금 3% 찍고 있거든요. 이 나라는. 이제 저물가 국가가 아니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물가가 걱정된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동결 이후에 우리나라 하는 동결 이후에 미국 기준금리한 지금 격차가 1.5%입니다. 1.5%포인트 정도가 나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되는 케이스가 뭐 역사적으로 보면 몇 번 정도 있긴 한데 한 7에서 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습니다. 반대로 가면 미국이 엄청 올렸죠. 5.5까지 올리다가 지금 내리긴 했는데 아직도 4%고 우리는 아직 2.5%니까 우리보다 1.5%포인트 정도 더 높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 우리가 동결을 쭉 한다 그러고 미국이 1.5%포인트를 내리려면 이건 뭐 한참 걸리겠죠. 아마 당분간은 근 1년 가까이는 뉴노멀이 되지 않을까. 내년 초에 뭐 연준 의장 바뀌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50BP씩 내리고 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분간은 조금 높게 유지되지 않을까. 하지만 뭐 이게 내려주면은 좀 양호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동결 기조를 지금 가고 있는데 미국 연준은 12월 초 이제 12월 9일 기준금리 발표를 합니다. 낮출지 안 낮출지를 봐야 되는데 동결이 대세였다가 요즘의 대세는 인하로 갔어요. 여기 뉴욕 연은 총재, 사실상 페드 2인자죠. 2인자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발언을 했죠. 금리 인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가까운 시간에 조정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달리고 있죠. 달리고 있어요. 빨간 양봉 세 개를 쭉쭉쭉 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감이 좀 나와 있는 거죠. 반면에 미국은 이제 인하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문서입니다. 통방문을 보면 10월 23일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결정할 것이다. 금리 인하 기조라는 말이 있었죠. 10월 달에. 요번에 발표된 11월 달 걸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주되 인하 기조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말장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런 식으로 바꿔요. 이런 식으로 살짝 그 이제 인하를 옛날보다 인하 시그널이 약해졌는데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금리 인하 기조였다. 강한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있다. 약한 금리 인하. 약한 금리 인하.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기 때문에 한국은 일단 금리 인하 시그널이 약해졌다. 그리고 보면은 예전에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이거를 결정하자. 추가 인하를 결정하자. 이번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하자. 아 중요합니다. 단어 이런 것 잘해야 채권 트레이더로 돈 벌 수 있어요. 저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저 단어를 괜히 넣은 게 아니에요. 일부러 넣은 겁니다. 일부러 저거 보라고. 인하 시그널이 지금 약해졌고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2.5%에서 인하 시그널이 굉장히 약해졌고 미국은 내려오니까 내년 언젠가는 역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더욱 차이가 줄지 않을까 기대는 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은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가 3개월 후의 금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통위원 6분 중에서 3분은 3개월 후에도 2.5%, 3분은 동결. 나머지 3분은 3개월 뒤에는 한 번 정도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래서 동결 3, 인하 3이다. 향후 3개월 동안 3대 3이다. 자 그런데 아까 통방문 문구도 봤지만 야, 인하 시그널이 약해진 것 같은데 혹시 금리 인하기가 끝나고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분은 금리 인하기가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여섯 명의 금통위원 중에 세 분은 금리 인하기가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세 분은 아직도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는 견해다. 그러니까 3대 3이라는 거죠. 반면에 현 시점은 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금리 인상은 없고 하지만 금리 인하기가 종결할 가능성은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기가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데 한 번도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이거나 0번이거나 3대3까지 나왔으니까 물론 이제 숫자가 나와야겠지만 데이터가 나와서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지만 어쨌건 나오는 말에 따르면 아 금리 인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분위기지 않냐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 한미 금리 격차 이거 환율도 이거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금리가 지난 한 달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다들 한미 금리 격차 걱정하시는데 금리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죠? 우리가 올리는 방법도 있고 1번 아니면 미국이 내리는 방법이 있다. 근데 우리가 올렸을 경우에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미국이 내려서 금리 격차를 줄여주면 땡큐. 근데 이게 내릴 것 같죠 지금? 그렇죠? 미국이 내려서 금리 격차를 줄여주면 지금 걱정하는 그런 문제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 좀 내릴 것 같고 우리가 인하 기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한미 금리 격차가 줄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와 있다. 이 말도 상당히 금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저희 기준금리는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는 중립금리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인하 시대가 이 정도까지면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마무리된 게 아닌가. 중립금리보다 내린다는 거는 경기가 어려워야 중립금리보다 내리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가 회복세라고 하니까 경기가 다시 뭐 물론 침체기로 들어가면 내리겠지만 2.5% 언저리를 중립금리로 이제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메인 질문들이 나오죠. 고환율 흐름에 대해서, 고환율, 환율이 지금 높게 되고 1470원, 1480원 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최근의 몇 주는 변동성보다도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는 게 있다.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KP 스프레드나 이런 걸 보면 외환시장에 불안은 없다. CDS 프리미엄은 부도 확률, 나라 부도 확률 프리미엄인데 별로 안 높아지고 있고 그대로고, KP 스프레드, 코리안 페이퍼, 그러니까 한국물 채권,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한국물 채권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위험만큼 스프레드를 붙이거든요. 근데 KP 스프레드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나라가 뭐 국가 금융이 흔들리고 뭐 외환시장이 불안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다만 변동성보다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나라의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조금 더 절하되는 모습을 혼자 보이고 있어서 쏠림 현상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에 주도되고 있다는 면이 우려된다. 내국인,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 의해서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우려된다.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면 수출업체는 이익을 보지만 내수업체는 손실을 보고, 또 개인 간의 윈앤 루스가 많아지는데 누구는 벌고 누구는 깨지고, 이런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너무 많은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 돈을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려한다. 만약에 환율이 급락하거나 아니면 뭐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지 않을까 개인들한테. 이게 위험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려된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환율로 인해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우려한다. 금융 안정이 문제가 아니고 한 방향으로 쭉 쏠리고 있고 환율이 높다 보니까 물가가 이제 굉장히 올라갈 수 있고, 물가가 올라가면은 저소득층이 굉장히 피해를 입지 않겠냐. 자, 그러면 아니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리 인하 기조가 사라진다면 한미 격차가 늘고 유동성도 많이 풀지 않는다 의미가 되겠구나 해서 환율과 부동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본다. 금리를 올리거나 하면은 뭐 부동산도 아마 대출 금리가 오르갈 테니까 좀 내려가고 환율 좀 내려가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다만 이 금리라는 게 환율과 부동산을만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닌데 환율과 부동산을 통화정책만 가지고 잡을 수 있겠냐. 흔히 한국은행은 훨씬 큰 칼인데 작은 목표만을 위해서 휘두르면 다른 거 이제 부작용이 있을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쭉 보여드리고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히 얘기해 드릴 텐데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환율 문제는 금리 문제가 아니고, 금리를 조절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주식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환율에 대해서 아주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문제가 이제 금리 격차 문제라기보다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나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 동결한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될 폭이 좀 작지 않겠냐. 또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환율 1500원은 걱정이 없으시냐. 1500원 만약 하면.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레벨에 대해서는 걱정은 당연히 없고요. 위아래 상한이 있는 거고 금융위기 염려도 없다. 그 때문에 1500원 가는 것이 한미 금리차 때문도 아니고 외국인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레벨 걱정은 안 하는데, 다만 해외 주식에 쏠림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얘기가 나오는데, 많이 걱정되는 게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다. 답이 쿨하잖아요 라고 나오더라. 금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쿨하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게 무슨 유행처럼 막 커지는 게 그래서 걱정이 된다. 위험 관리가 과연 잘 되고 있는지, 환율 변동이나 주식이 만약에 변동했을 때 손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지도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금 이렇게 자산이 쭉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모습이 우리나라만의 유니크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쭉 보여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개인들의 해외 매수세가 강한 거는 다들 아는 사실이긴 하죠. 보면은 9월에 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10월에 68억 달러를 순매수했죠. 통계 작성 이래 월간으로 역대 최대 규모고요. 10월 무역 흑자가 60억 달러니까 무역 흑자보다 개인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하긴 해요. 최근 9월, 10월에 뭐가 연간으로 쭉 들어온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해외 주식 비전이 좋으니까. 근데 10월에 뭐가 있었길래 확 튀었는지 모르겠는데, AI가 9월에 17억 달러였는데 10월에 32억 달러. 가상자산. 비트마인? 뭐지? 그래 보지 마시다. 하여튼 양자 컴퓨터? 아이온 Q? 뭔지 모르겠지만 10월 달에 뭔가 좀 인기 있는 뭐가 튀면서 해외 순매수가 이제 굉장히 늘었죠.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누가 그거 대답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쿨해서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꼭 쿨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나스닥이 쿨하고 뭐 패셔너블하고 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주식 투자를 오래 해본 입장에서 나스닥을 해야 되냐 코스피를 해야 되냐 그러면 요즘엔 좀 다르죠. 우리가 반응하고 있으니까 뭐 상폭계 정도 하고 뭐 이것저것도 하고 우리가 바꾸자고 하고 있으니까 코스피가 올라가서 최근 올해는 다르긴 한데 박스피 10년을 당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개인들이 국장을 해주는 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걸 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차트를 봐요. 누가 내 돈 걸고 하는데 꼭 쿨하고 뭐 그거 해서 그러니까 대답을 누가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수익률적으로 보면 그동안 히스토리가 우리나라보다 나스닥이 훨씬 좋았으니까. 그리고 또 이것도 있죠. 아까 제가 이 마술을 보여드렸지만 또 우리나라 국장이 오르지 않아서 투자를 안 하는 것처럼 아니라고 봐요. 오르지 않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오르면 할 수 없지. 그러면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자꾸 마법을 부린단 말이에요. 마술을 부려요. 마술을 부리고 옛날에는 몰랐죠. 옛날에는 솔직히 개인들이 조직화되지도 않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언론에 잘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이젠 다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SS가 발달을 하고 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가 널리 잘 퍼진단 말이에요. 옛날엔 퍼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내용도 어렵고 이제 마술 같은 것도 다 퍼지니까 마술 레시피들을 다 알아. 저게 무슨 뜻으로 하는지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꾸고 있죠. 더 좋게 바꿔나갔고 그래서 코스피 4천, 코스피 5천 간다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바꿔나가면 이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솔직하게 우리가 무엇으로 부자가 되었나. 제가 얼마 전에 대학교 가서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 너희들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되기 힘들다. 진짜 몇 명 안 된다. 뭐 정말 대기업 임원하시던가 아니면 뭐 개원하셔갖고 성공한 의사가 되던가 몇몇 사짜 해서 그쵸? 뭐 파트너 되던가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되기 힘들다. 미안하다 그랬어.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솔직히 우리는 무엇으로 부자가 되었나. 저희 40대, 50대인데 40대, 50대 우리가 무엇으로 부자냐 뭘로 10억, 20억, 지금 30억, 40억을 벌었는지 보면은 이거 근로소득으로 부자 된 사람 많이 없죠. 우리는 항상 입으로는 근로소득이 신성하다 그러지만 실제로 어떤 정책이 결정되거나 하는 거 보면 근로소득은 신성하지 않아요. 근로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대냐,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대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대예요. 모든 걸 보세요. 뭐 세금에서부터 이 정책에서부터 뭐를 중요시하는 거에서부터 보면은 아 그러면 투자를 하라고 해야지.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특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뭐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근데 대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투자를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아니면은 부자가 되려는 꿈을 좀 작게 가져가든지. 그랬을 때 그들이 뭐에 베팅을 하고 뭐에 투자를 하는지는 그 진짜 큰 거 걸고 하는 겁니다.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돈은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해외 주식 투자 그런 거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완전히 갈라파고스였죠. 모든 게 다 어려웠어요. 이제 글로벌 문이 열렸잖아요. 경쟁력이 없으면 퇴출되는 겁니다. 코스피라고 꼭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쟁력이 없으면 퇴출되는 거예요.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로 투자를 하게 들어오고 사람들이 여기 계속 투자를 해서 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자산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들고 그들의 근로소득을 높게 평가를 해주고 아니면은 여기 합니까? 다른 데로 가서 하는 거지. 물론 뭐 누구는 사기 싫으면 사지 말라고 했대. 글쎄요. 그래서 이거 막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키워야겠죠. 근데 보통 경쟁력을 키우기 싫어하잖아요. 하나하나 바꾸는데 어렵잖아. 다 누군가의 이해관계가 걸려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막기 힘들면은 이 시장에 진입을 안 하는 거죠. 진입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럼 진입 안 하면 뭐 다른 거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건 개인한테만 뭐라 그럴 게 아닌 게 국민연금들 돈 벌자고 해주식 하잖아요. 어쨌건 뭐 당연히 국민연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돈인데 벌자고 해주식을 늘리는 시대입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돈 벌자고 해주식을 늘리는 시대 뭐 틀린 거 아니고 국민연금 해주식 투자의 추이를 보면 미쳤어요. 이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갖고 온 겁니다. 2016년에 85조인데 지금 500조 들고 있어. 500조. 500조 넘었어요 지금. 이거 보면은 2023년에 320조인데 2025년에 500조까지 늘렸어요. 수익률 엄청나죠? 미쳤죠? 국민연금이 뭐 얼마를 벌어서 연금 고갈 시기가 뒤로 미쳐졌고 야 국민연금 대단하다 너무 잘한다. 물론 올해는 코스피도 좋았고 국민연금도 이거 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고 뭐 어쨌건 돈 벌자고 해외 주식을 하는 거니까 리스크는 있지만 그리고 뭐 해외 채권도 많이 늘렸습니다. 96조까지 늘었는데 이게 몇 월 기준인지 모르겠네. 2025년 기준으로 떴고요. 참고로 개인보다 국민연금이 더 많이 샀어요. 고수야! 아, 역시, 형님들은, 고수야, 고수. 오, 이제 1분기, 3분기까지인데, 물론 이제 10월에 우리가 많이 사서, 개인이 많이 사서, 얼마나 더 늘어올지 모르겠는데, 9월까지도, 9월까지도. 야, 고수야, 고수. 많이 벌었어, 많이 벌었어. 일반정부, 비금융기업으로 돼 있는데, 일반정부는 거의 대부분 국민연금일 거고, 비금융기업은, 금융기업 말고 이제, 뭐, 우리가 아는 기업들 들어가는데, 일반 개인이 절대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고, 보면은 전년 동기간 대비 해외주 투자가 개인은 74% 늘었는데, 국민연금은 92% 늘었대. 이거 맞습니까? 내가 어제 신문기사 갖고 왔는데, 확인할 그 시간은 없어갖고, 와, 92% 늘렸어. 증가율이 높아. 물론 이제 10월에는 아마 개인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더 많이 산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해외 주식 과세 강화 뉴스가 났어요. 이제 대단히 분노하죠. 이거 분노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과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아니 부자로 갈 수 있는 길들은 뭐 우리가 뭐 다 좋게 좋게 얘기하지만 대부분 뭐 이래 맞고 저래 맞고 그런데 결국 길 찾아가니까 거기 국내에 뭐 이런저런 피해가 있다고 거기에 또 과세 강화가 한다 하니까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 우리가 무엇으로 부자가 됐냐를 봤을 때 어디에 세금을 강화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까지만 하고요. 약까지만 하고. 하지만 기재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검토한 바 없다. 검토한 바 없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가해주시기 바란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검토한 바 없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얘기했고요. 검토한 바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죠. 물잔을 넘치게 하는 거는 무엇이냐. 가득 찬 물잔에 물 한 스푼을 넣으면 물이 넘칩니다. 얼마나 찼는지 모르겠어요. 90%가 찼는지 80%가 찼는지 70% 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넘치는 거는 어느 정도 차있는 물잔 때문이냐 물 한 스푼 때문이냐. 사실 뭐 둘 다 때문인 건 맞죠. 물이 차있으니까 스푼을 넣으니까 넣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스푼이 되게 세요. 그건 사실입니다. 10월달에 엄청 샀어. 뭐 좋은 게 있었나? 아이온크가 좋았나? 뭐 냄비자가 좋았나 모르겠는데 엄청 사서 이게 넘쳤어요. 그러면 야 스푼 이거 문제구만. 줄여라. 줄일 수 있죠. 너무 쏠림 있으면 또 위험하니까. 이름은 어떻게 해요? 몇 쪽씩 들어갔는데. 근데 그 줄이는 거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이해가 되는데 이 물잔이 가득 찬 것도 가득 찬 거죠. 사실은 주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보면 뭐 둘 다 원인이긴 원인이지 둘 다 원인이긴 원인인데 이 물잔 때문인지 물 때문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상파에 이게 떴다고 뭐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환율 붕괴 오적 이거 뭡니까? 환율 붕괴 오적은 뭐야 오적은? 이게 해외 투자 9천억 달러 국민연금 5천억 달러 서학개미 2천억 달러 수출기업 레깅 돈 안 갖고 들어오는 거 달러로 900억 달러 트럼프 6천억 달러 트럼프가 문제구만? 제일 크네, 제일 커. 트럼프 6천억 달러. 그래요? 환율 붕괴 오적입니까? 근데 표현을 환율 붕괴 오적이 아니라 환율 상승 뭐 요인 뭐 이렇게 적은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아니, 트럼프 형이 이제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그래서 커지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왼쪽이 일본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비교한 건데 한국은행 자료고요. 일본이 선진국으로 가면서 대외 자산이 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뭐 NK리 트레이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쭉 올라오고 있어요.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에 올라타려는 현명한 행동이고 금융에 올라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계속 가난하게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타는 거죠. 그 요즘에 그게 더 빨리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부동산 오른 속도도 그렇고 모든 걸 그렇고 마음이 급하니까 순대외 금융자산이 급격하게 커지는 거는 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환율이 올라가면은 뭐 원래 들어간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득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자산 가격이나 환율 상승이 유동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풀린 건 사실인데 지표상 많이 보는 M2, 9월달 M2가 8.5%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막 높은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새로 풀린 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은 M2가 구성 변화가 상당히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M1, M2가 뭐냐? M1, M2, LF 뭐 이렇게 씁니다. 본원 통화는 말 그대로 현금입니다. 현금. 현금이거나 지급준비금이니까 현금이에요. 조평사가 찍어서 한국은행이 푸는 거. 그게 본원 통화고 본원 통화에다가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넣는데 금방 뺄 수 있는 거 있죠. 이건 유동성이 세잖아요. 높잖아요. 금방 뺄 수 있으니까. 이걸 협의의 통화라 그래요. M1. 아실 필요 없습니다. M1도 아실 필요 없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M2입니다. M2는 현금하고 요구불 예금 같은 거에다가 그러니까 M1에다가 만기가 짧은 예적금을 넣은 거예요. 만기가 짧은 건 언제든지 유동성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의 통화에 넣어야지. 언제든지 현금화 될 수 있는 거 넣는 거예요. 근데 현금화가 잘 안 될 것 같은 거. 장기 금융상품. 뭐 10년짜리 막 장기 저축. 뭐 20년 보험 뭐 이런 거 들어있어. 이런 거는 유동성으로 나올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잘 깨고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동성을 빼. 그래서 M2를 제일 많이 써요. 금융기관 유동성은 그런 금융위까지 다 더한 유동성인데 잘 안 써요. 그러니까 M2를 제일 많이 쓰는데 M2가 굉장히 요즘에 크게 늘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크게 안 늘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M2에는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이 포함된다. 한마디로 ETF나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글로벌로는 이걸 안 넣거든요. 그래서 IMF가 몇 년 전부터 M2에서 ETF 좀 빼라. ETF 넣으니까 ETF 투자가 늘어나는 M2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올해 한국은행이 새로 ETF를 빼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또 시기가 이상하게 이렇게 겹쳐갖고 지금 그걸 빼면은 야 너희 M2 지금 증가율 낮게 보이려고 꼼수 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까봐 이번 연말에는 두 가지를 다 발표할 예정이다. 오해 방지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만약 ETF 같은 수익증권을 빼면 8.5%가 아니라 5.5%가 된다. 9월에는 8.5% M2가 증가해서 굉장히 높게 증가한 것 같지만 주식 자금으로 ETF나 수익증권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고 그걸 빼면 5.5%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딘가 있던 유동성들이 장기 투자에 있던 예금에 있던 어딘가 있던 유동성들이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주식시장 ETF로 들어가면서 유동성이 크게 이제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구성이 바뀌는 거지 절대적인 유동성이 많이 증가한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M2인데 이거 그림 많이 한국은행 가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M2가 각도가 좀 이렇게 각도가 좀 미세하게 좀 올라간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 이제 ETF, 주식 ETF, 채권 ETF 이런 수익증권이 들어가 있었다 라는 얘기고요. 근데 물론 뭐 그렇다고 5.5%가 낮냐 본원통화 말 그대로 현금 본원통화 증가율도 그렇게 낮은 것 같진 않아요. 5.5도 뭐 그렇게 뭐 낮다고 보기 쉽지 않은 값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낮다고 쉽지 않으니까 물론 뭐 엄청 뭐 튄 그건 아니지만 통화성 수도 그렇고 요즘에 자산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좀 높아진 건 사실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 국민 노후자금 아닙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국민연금 보고 막 이걸 더해달라는 게 아니다. 국민 노후자산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왜냐하면은 타국과는 약간 다른 상황이 있다. 외국과는. 뭐가 있냐?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빠르게 늘었다가 고령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데 좀 있으면 빠르게 고갈이 된다는 거죠. 그때가 오면. 그래서 빠르게 늘어날 때는 해외 주식을 막 사니까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좀 있으면 이제 받을 사람이 늘어나요. 빠르게 감소할 때는 다 팔고 들어오니까 이번엔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근데 그렇다면 살 때는 빠르게 들어올 때는 환율을 계속 높이면 사잖아요. 1400원, 1500원 예를 들면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이러면 달러가 비싸지는 거니까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다시 들어올 때 급하게 들어오니까 1400원, 1300원, 1200원, 1100원, 1000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팔 때는 싸게 팔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화 장부가 외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들어올 때 생각해서 헤지도 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 처음에 해외 투자를 할 때는 민간에서 해외를 자산을 갖고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해외 투자를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나라 전체의 포트폴리오에서 뭐가 최적이냐를 고려도 해야 된다. 기계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환율에서 국민연금도 손실을 좀 보지 않겠냐. 그래서 한마디로 조금 더 단축해서 얘기 드리자면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너무 뭐 헷지를 한다. 뭐 환을 바꾼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도 다 알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대응을 하고 하니까 국민연금도 모호하게 할 듯 안 할 듯 전략적 모호성으로 여기서 할까 저기서 할까 잘 모르게 포지션을 잘 모르게 해야 우리 국민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가 나서서 얼마라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냐?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4개 부서가 환율 4자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1500원 가까이 가니까 협의체를 구성한 거죠. 아마 통화 수합이나 뭐 환 헷지나 뭐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안 가지고 레깅한다 그러잖아요. 달러를 안 가지고 들어와. 달러 안 가지고 들어와. 개인은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달러를 안 가지고 들어오는 건 레깅하고 저기 외국에 두고 달러 안 가지고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정부가 막 개입을 해야 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다. 과거와 다른 패턴인데 기업들이 달러를 안 가지고 들어오는 걸 투기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달러에 대한 헷지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쏠림 현상 때문에 그 기대감,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그래서 기대감이 없어지면, 쏠림 현상이 없어지면 아마 기업들도 다 갖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환율이 일방향으로 오르니까 그런데 하락 추세로 가면은 갖고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국인이 아닌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쏠림 현상을 막아주면 아마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죠. 외환 보유고로 환율을 방어하면 안 되냐? 아, 그거 물론 그런 수단도 있는데 그걸 꼭 막아야 될지 해외로 자산을 이제 사려고 돈이 나가는 걸 막아야 될지, 그런 개입을 통해서 꼭 막아야 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와 같이 상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환율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 환율 붕괴 오적도 있지만, 그게 있지만, 붕괴 오적, 누가 이름 쳐줬다, 진짜. 가장 큰 거는 당연히 정책 차이가 있죠. 옛날 슈컬드에서 한번 했는데,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한국과 미국,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각 국마다 통화적 재정책이 차이가 있죠.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 좋다 안 좋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작은 정부가 좋냐, 큰 정부가 좋냐는 거는, 뭐, 답이 없죠. 어느 때는 작은 정부가 좋고, 어느 때는 큰 정부가 좋은 거고, 작은 정부고, 뭐,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할 때나, 아니면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할 때나,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이 또 미국 투자 시대죠. 기업들의 해외 투자 보세요. 9천억 달러, 9천억 달러. 어쨌건, 대미국 투자 시대입니다. 좋아서 가던 트럼프 형한테 코 끼워서 억지로 가서 뭘 하고 있던 모르겠지만 꼭 뭐 눈물 머금고 가는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9천억 달러가 있고 서학개미나 국민연금도 하는 투자를 굉장히 크게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이 투자 뷰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고 수출기업 레깅 이런 거에 사실은 뭐 환율이 완전화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 시장 매력이 약화되는 건데 우리가 매력도도 좀 높여야겠고 이 해외시장, 해외자산이 커지다 보면 반대로 들어올 때는 환율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를 늘리면 되지 않냐? 외국인의 올해 국내 주식 순매수보다 내국인의 해외 주식 순매수가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 국내 주식을 더 많이 들어오게 하면 사실은 얘네가 여기 한 300억 달러 들어왔으면 뭐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 흑자니까 상관없는데 얘네는 적게 들어왔다는 게 문제긴 한데 참고로 제가 그래서 야 얘들 외국인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그려봤더니 놀랍게도 최근 9월, 10월은 외국인들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내국인 해외 주식 순매수가 많았지. 그것도 맞아요. 외국인의 국내 순매수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은 9월, 10월은 퉁이요. 물론 11월은 아직 안 끝나서 자료 안 갖고 왔는데 11월은 여기 있습니다. 11월은 어디 있지? 여기 있을걸 여기? 11월. 11월 들어서 엄청 팔았어요. 4천 넘은 다음에 외국인들이 찰시를 하도 많이 해갖고 쭉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건 9월, 10월 두 달은 뭐 내국인 나간 것도 거의 90억 되고 얘 들어온 것도 90억 되니까 퉁입니다. 주식으로는 퉁인데 11월에 아유 이것도 좀 11월 들어오지. 하여튼 또 이제 외국인들은 연초에 판 게 많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는 다 끝났는데 환율 얘기가 많죠. 저는 환율이 지금 뭐 금융이 뭐 어렵거나 금융위기가 아니니까 환율이 뭐 올라가면 해외 주식 투자한 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순 채권국이 되면서 아주 급격하게 오르지만 않는다면 뭐 1,400원, 50원에서 뭐 1,500원 왔다 갔다 한 사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완만하게만 오르면 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려되는 딱 한 가지가 이겁니다. 이거 물가가 이게 고환율로 가면은 수출기업 좋죠. 수출기업 좋고 기업들도 좋고 뭐 경기도 좋고 뭐 그래 주식시장도 오를 수 있고 자산시장도 오를 수 있는데 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고 물가가 오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그러면은 월급으로 정해진 고정 월급으로 수익이 있는 분들과 아니면 수익이 굉장히 그럼 물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흔히 말해 소득이 좀 낮은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일방향의 정책이면은 당연히 안 되고 어느 정도 이걸 좀 완만하게 전략적 모호성 왔다 갔다 하면서 당연히 물가 안정화 대책과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